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재협상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파리협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일본은 파리협정 아래 미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인들이 당장 파리협정에서 벗어날 순 없다며 탈퇴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 퇴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리들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공동성명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저개발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돕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기 전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탈퇴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러시아 민간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곧 실시될 독일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관한 물음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러시아 애국자들이 외국 선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부인하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내일 행할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 질서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각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감당할 능력을 지원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북한과 관련된 9개 기관과 개인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또 러시아 석유회사와 금융업체들이 포함됐으며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 주요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되살려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대법원에 하급법원에 의해 금지 처분을 받은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고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맡게 됐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공용어로 전 세계 약 6억 명이 사용하는 영어의 올바른 사용과 어휘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전미 영어 철자 말하기 대회, 이 스펠링 비라는 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12세 소녀인 아나니아 비나이가 14살 로한 라지브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매번 결승 진출자들이 공동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3번의 연장 승부 끝에 비나이가 단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나이는 마지막 문제로 메로케인, 모로코 전통 옷감의 일종을 뜻하는 단어를 맞추면서 우승을 거뒀는데요. 약 4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회에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일찍 탈락했었는데 올해는 절치부심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며 상당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맞아서 미국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름다움을 뜻하는 beautifully 가장 헷갈리는 단어로 많이 꼽혔다고 하고요. 내일을 뜻하는 tomorrow, 또 할렐루야, 뉴모니아 같이 길고 철자와 묵음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철자 맞추기인데요. 다시 한번 어린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다면서 응원과 박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북한은 북부지방에서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에서 25도, 신의주 12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에서 26도, 함흥 12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입니다. Song Song Blue, 우울하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의 곡 함께 들어보시죠.
Song, song, blue, everybody knows one. Song, song, blue, every garden grows warm. Me and you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you sing them out again. You sing them out again. Song, song, blue, weeping like a willow. Song, song, blue, sleeping on my pillow.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And before you know it, get to feeling good. You simply got no choice. a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But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you sing them out again. Song sung blue, weeping like a willow. Song sung blue, sleeping on my pillow.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And before you know it, start feeling good. You simply got no choice. Song sung blue. Song sung blu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응 소개해드리고요. 미국이 왜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인 유치원생 등을 태운 버스에 불이 나서 1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의 방화가 원인이었다고 오늘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유럽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 발표를 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담화를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협정의 비구속적 조항 이행을 당장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대해서 미국의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비판하면서 이 미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조건으로 재협상할 수 있다면 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즉각적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서 이 탈퇴 결정은 미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파리 협정의 전면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일부 주지사들과 60여 개 도시 시장들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은 이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파리 협정에 남을 수 있도록 미국 기후 동맹을 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나는 파리 시민들이 아닌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이번 탈퇴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정작 피츠버그의 빌 페투토 시장은 우리 시민과 지역 경제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파리 협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대부분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세계 반응도 비슷하다고요?
네, 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국제적인 협력의 주춧돌이라면서 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지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특히 이례적인 영어 연설을 통해서 이 파리 협정 탈퇴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미국의 역사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기후변화 문제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과학자와 기술인들에게 여기 프랑스로 와서 기후변화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본단 우리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중국은 미국이 빠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시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협정 관련 담화가 예고됐던 어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계없이 이번 협정을 계속 지킬 것이라면서 나머지 참가국들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와의 회담을 통해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이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등을 규정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 총리는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중국은 다른 모든 참가국들과 함께 파리 협정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파리 협정 탈퇴 담화에서 UN 녹색 기후 기금 GCF에 내는 모든 분담금을 중단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이 UN 산하 기관인 녹색 기후 기금은 이 사무국이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이 빠지면 이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한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무엇인지 또 미국이 왜 빠지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란 지구 곳곳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른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이 미국을 포함한 195개 나라의 합의로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인 공장과 자동차, 난방 등의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오는 2023년부터 5년마다 각 나라의 실적을 점검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협정에 줄곧 비판적이었는데요. 취임하면 석탄과 석유 등 탄소 배출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내 산업을 부흥시키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했고요. 이 파리 협정 이행 기준 가운데 하나인 탄소세 도입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예,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데
네.
이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같은 계획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CNN 방송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0년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 251개를 폐쇄하는 등 이 석탄 소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이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반면에 파리 협정 탈퇴 여파로 이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산업과 청정 에너지 개발이 미국에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특히 석탄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에너지, 제조업, 건설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약속을 희생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선언은 했지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탈퇴까지 앞으로도 2년 반가량이 걸리는 건데요.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4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서 이 문제가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현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요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최종 탈퇴가 실현되지 않고 오는 2020년 11월 미국 차기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파리 협약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네요.
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파리 협정의 기반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탈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주요 언론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1992년 출범한 이 협약에 대해서 미국 상원이 인준했기 때문에 이 빠져나오려면 역시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 파리 협정 탈퇴에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는 이 방법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파리 협정 조항들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이 탈퇴의 효력을 진행시킬 것으로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한국인 어린이들이 탄 버스에 불이 나면서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중국 산둥성 공안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달 웨이하이시 환추이구의 타오자쾅 터널에서 발생한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인 운전기사가 운행 전날에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휘발유를 사서 계획적으로 이 어린이들이 탄 버스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안청은 밝혔습니다.
네, 당시 이 사건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버스에 탔던 13명이 숨졌는데요. 이 가운데 11명이 어린이들이었고 이 가운데 또 상당수가 한국인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게 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한국에서 들끓었는데요. 이 한국인 유족 대표단은 사건 직후부터 이 당국의 진상 조사를 요구해 습니다.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중국 외교부가 직접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이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네, 이 한국인 유족 대표단은 조사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당초 한국인 유족들은 산둥성 공안청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영상 등에서 이 고의적인 방화 혐의 등을 살필 수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듯해 보인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을 당국에 공식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밤 늦게까지 진행된 추가 설명을 들은 유족들은 이번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수긍하고 이 수습을 위한 수속 절차를 기다리겠다 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네, 이 중국에 있는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의 연례 기업 신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절반가량이 지난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45%는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요.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이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응답자의 54%가 이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건데요.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중국 내 시장 진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도 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응답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던 사람들인데요. 이 절반가량이 중국 시장에 첫 진출했을 때보다 덜 환영받는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조사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에게 적대적이고 편향된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국은 그동안 시장의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이 중국 지도자들은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자유무역을 적극 주창해왔습니다. 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수요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회의적입니다. 응답자의 불과 15% 정도만 앞으로 규제 장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고요. 40%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중국 당국이 당국의 모호한 법률과 번거로운 규제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반면 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응답자의 60% 정도가 오는 2020년이면 이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혁신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 카피캣, 이 모방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번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혁신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나가면서 이 유럽 기업들에게는 경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치활동위원회 팩을 발족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서 유명인들의 졸업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연사를 썼고 또 졸업생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거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 소송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 사회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난 1월 말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또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워싱턴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고 또 항소 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에 이 수정된 행정 명령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3월의 일인데요. 이 적용 국가들 가운데서 이라크를 뺀 6개의 국가로 이 적용 대상을 줄였고요. 또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 또 종교에 관한 문구 역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근본적으로 종교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결국 이 법원에서 행정부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항소법원에서도 또 하급법원의 이 시행정지 명령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죠.
예, 그 당시에 압도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0대 3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갈렸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들이 법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 정치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전후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에서 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모든 이슬람교도의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한 발언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법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현재 이 5대 4로 보수 대 진보 성향의 판사가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성향만 놓고 보면 이 행정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인데요.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혼 합법화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결정에서 진보 판사들 편에 선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케네디 대법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현재 행정부가 요청한 건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 소송의 핵심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인데요. 이는 만약에 이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10월 다음 회기에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난 1월에 임한 뒤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 연구에 힘써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미국의 가능성이란 이름의 정치활동위원회, 이른바 PAC을 발족했습니다. PAC은 정치후원기구를 말하는데요. 이 팩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정치 자금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올 11월에 미국 내 두 개 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 발족한 팩을 통해서 모금한 자금을 민주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지지 유세를 하러 다니는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렇게 팩을 발족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정치의 부정직한 태도와 옹졸함, 편협함 때문에 화가 난다며 이런 식의 정치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어제 팩 발족을 알리는 글에서 지금은 큰 꿈과 미국의 가능성을 위한 때라면서 이를 믿고 또 이를 믿는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돕고 싶다면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최근 이런 움직임이 2020년 대선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은 다분히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조용히 은퇴해서 지낼 생각은 없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민주당 전략가 스테파니 커터 씨의 말을 인용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새로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 그러니까 팩을 통해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도록 돕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이 지지도 역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면 이제 세 번째 대권 도전이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88년 그리고 2008년에도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지만 이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 2016년 대선에도 출마를 고려했는데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2015년 말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이 대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뛰어들기는 늦은 것 같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뇌암으로 숨진 지 몇 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족들이나 자신이나 감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이유를 댔었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네. 그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철 좀 들어라 또는 트위터를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등 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비판해왔는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자신이 훌륭한 후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런데 올해 나이가 만 74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한 가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78살에 취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학의 졸업식은 유명 인사가 축사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유명인들이 연사로 초대돼서 졸업생들에게 조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미국 최대의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했고요. 또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정치 외부인 출신 대통령답게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아웃사이더가 되라, 그래도 괜찮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이 졸업 축사에서 한 연설은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서 화제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리버티 대학 축사 나흘 뒤에는 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선거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한창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축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No politician in history, and I say this with great surety, has been treated worse.
네.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도 자신처럼 나쁘게 또는 불공평하게 대우받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여기에 질 수는 없다면서 졸업생들 역시 비난과 반대론자들이 자신의 꿈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축사를 했죠.
네,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주의 가톨릭 대학인 노로데임 대학에서 한 축사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설이 시작될 때쯤에 이 학생 100여 명이 현 행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조용히 식장에서 걸어나간 겁니다. 원래 이 대학은 트럼프 대통령을 연사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 펜스 부통령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많은 대학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정형화되고 또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지적하면서 인내를 갖고 언론의 자유 또 모든 미국인의 자유를 지켜내자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졸업식을 찾았다고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모교인 웰슬리 대학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자신의 야망과 꿈 그리고 분노조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강력한 힘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절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웰슬리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 1969년에 졸업생 신분으로 첫 졸업 축사를 했고 또 아칸소 주지사 부인 시절이던 1992년에도 역시 졸업 축사를 했었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졸업식 축사는 정치인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사업가들도 많이 초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 씨도 올해 모교인 하버드대학 축사자로 섰는데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페이스북을 창업한 후 이 학교를 중퇴하고 떠난 저커버그 씨는 세계적인 큰 변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저마다의 목적을 갖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를 했고요. 이날 또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혀왔던 러시아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검사까지 임명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을 지냈습니다. DIA 국장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일찍부터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첫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인수 기간이던 지난해 말에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 등을 만나서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짓 보고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에 취임 한 달도 채 못 돼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Michael Flynn has resigned, the White House said late Monday. Flynn's future.
이와 관련해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러시아 관련 의혹을 연방 상하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플린 전 보좌관의 출석과 증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린 전 보좌관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를 들면서 청문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는데요. 최근에 태도를 바꿔서 상원 정보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제러드 쿠슈너 고문은 올해 36살로 원래 그의 집안은 뉴욕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는데요. 2004년에 아버지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20대 젊은 나이에 가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던 뉴욕 맨하탄 5번가에 18억 달러 건물을 사들여서 주목을 받았고 주간지 뉴욕 업서버를 1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언론계로도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촉망받는 젊은 부동산 사업가가 미국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건 쿠슈너 고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지난 2009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결혼했는데요.
Jared is a very successful real estate person, but I actually think he likes politics more than he likes real estate. I'm going to tell you. And he's very good at politics.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 연설에서 쿠슈너 고문이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렇듯 쿠슈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공직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돼서 초기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유대교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등 중동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차분한 성품의 소유자로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보완하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쿠슈너 고문이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의 새로운 대상으로 떠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쿠슈너 고문이 지난해 말에 정권 인수 기간에 아직 공직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났고 러시아 정부와 비밀 대화 창구를 구축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쿠슈너 고문은 또 러시아 국영개발은행 총재를 만난 일로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트럼프 캠프 인사들.
지난 여름 트럼프 선거 캠프를 이끌었던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 본부장 역시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등 오랫동안 전략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인데요. 러시아와 사업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 인사들과 깊은 인맥을 쌓았고 이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권을 위해 일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선대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꾸준히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이었던 로저 스톤 씨의 이름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스톤 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던 주범으로 간주되는 해커들과 접촉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역이 됐고요. 이 해커들이 해킹한 내용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 명단에 올랐었던 카터 페이지 씨 역시 지난해 대선 기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난 일로 미 연방수사국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페이지 씨 역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올해 56살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7대 미 연방수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원래 공화당원으로 활동해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조지 W. 부시 행정부, 즉 공화당 정권의 불법 도청인가를 거부한 일이 있을 정도로 원칙론자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지난 2013년 9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서 미 연방수사국장으로 임명되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That this was the right man for the job. A sense that this is somebody who knows what's right and what's wrong and is willing to act on that basis.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코미 국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인물로 FBI 국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건데요. 결국 아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에도 FBI 국장직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이끌었는데요. 지난 5월 초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코미 전 국장이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조만간 상원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가를 뒤흔든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는 올해 66살로 미국과 구소련이 대치했던 냉전 시절부터 러시아 외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주재 외교관과 주미 소련 대사관 서기관을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지난 2008년 주미 대사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키슬약 대사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9년째 주미 대사를 맡아오고 있는 장수 대사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 간의 내통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줄곧 지목받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플린 전 보좌관이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쿠시너 선임 고문까지 지금까지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키슬약 대사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키슬약 대사와의 만남을 둘러싼 러시아 내통 의혹에 모두 선을 그었고 키슬약 대사 역시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제 특검과 연방상하원의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점점 가까운 인물에게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키슬약 대사와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내통 의혹은 당분간 미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clam up, clam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So I never did find out who broke the glass vas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나도 알아. 지금 누가 그랬는지 찾고 있어. 라고 하네요. 제가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이 주변에서 놀던 애들한테 물어봤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물어봤는데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깼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am up. Clam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So I never did find out who broke the glass vase.
Today's expression is clam, C-L-A-M, clam up, U-P, up, clam up. When you clam up, you suddenly refuse to speak or reply. People usually clam up because they don't want to talk about a particular subject or they are embarrassed or nervous about something. Clam up on something은
대화하다가 비밀을 말하게 될까봐 갑자기 입을 다문다는 표현입니다. 아울러 당혹스럽고 불안해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나와서 말을 멈추게 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m, clam은 조개죠. Clam up은 조개가 입을 꼭 다물듯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연상되시겠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느냐고 묻자 제이슨은 물어보긴 봤는데 아이들이 그 깨진 유리꽃병에 대해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했죠.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Mr. Johnson asked who had thrown the pencil, but the students clammed up
이라고 하면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 이 연필을 던졌느냐고 묻자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So I never did find out who broke the glass vase.
Let's review. When you clam up, you suddenly refuse to speak or reply. Clam up. Clam up.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호원이 부른 Warm on a Cold Night, 이 노래는 당신의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노래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t a lover, just close your eyes and listen to harm.
Like a rabbit in headlights, a storm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and I can't help but wond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6년 6월 2일 오늘 미국의 무인 우주선인 서베이어 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사흘 전 미국이 발사한 서베이어 1호가 오늘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입니다. 서베이어 1호는 착륙 후 달 표면 등 사진자료 만여 장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서베이어 2호부터 7호를 차례로 발사해 달 탐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듬해 4월 발사된 서베이어 3호는 달 표면에서 모래를 채취했고 최초로 컬러 사진과 일식 장면 등을 송신하기도 했습니다. 서베이어를 통해 달 탐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미국은 이어 인류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년 뒤인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인간은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953년 6월 2일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대관식이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At all points of her realm, her crowning is proclaimed. From St. James's Palace, the words are read. By the Queen.
이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턴 대성당에는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축하했습니다. 영국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직접적인 정치는 총리가 하고 왕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한 해 전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런 서거로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대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 대관식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기도를 한 뒤 여왕의 머리와 손바닥에 성유를 붓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오른 엘리자베스 2세는 이때부터 반세기 이상 왕실의 전통을 지키고 외국과 우위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대영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와 함께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